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를 교정해 주시고 주님 저희를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보니까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번역의 특성상 고난 또는 고통, 곤경 뭐 이렇게 이제 환난 또 시련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 단어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suff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ffering 이런 단어, 그러니까 고생을 한다, 이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또 trou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afflict라는 단어, 괴롭히다, 학대하다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또 dist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죠. 또 travail, 비슷한 단어입니다. tribulation, 우리 대환란 할 때 great tribul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단어가 있고 straits라는 단어가 있고 또 sorrow라는 단어가 있고 trial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 주로 이제 고통, 고난과 관련해서 쓰였는데 제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쭉 세보니까 최소한 522회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520번 이상이 성경에서 이제 고통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전체 장수가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뭐 이런 장수를 다 합치면 총 몇 장이 되냐면 아마 뭐 이걸 외우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189장이 됩니다. 1189장. 또 성경 전체의 그 절수를 따지면은 31,102절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분량에 비춰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520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매 2.27장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두세 장에 한 번, 두세 장 넘기다 보면은 꼭 한 번씩은 고난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절수로 따지면은 매 60절 정도 쭉 읽어가다가 한 60절 정도 지나면 고난에 관계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거냐? 다른 단어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이제 영어에서는 loved도 있겠고요, beloved도 있겠고 또 charity도 있겠고 그런 그러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성경에서 600번이 넘지 않습니다. 600번 이하로 나와요. 500 몇십 번 정도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Holy, holiness 하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도 600번을 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그 피라는 단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짐승의 희생제사 할 때 그 피. 피라는 단어도 성경에 375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과 관련된 이 단어가 성경에 한 520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친숙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단어는 대단히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것이에요. 아무도 사실 우리 중에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은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우리가 다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 시험이 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죠, 일종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왜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 진화론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죄라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개념도 대단히 상대적이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죄를 정의하지요.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인데 이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저주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특별히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도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 죄의 결과로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체 창조물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첫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자연재해 이런 거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죠? 완전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지금 지구가 점점 더 망가져가면서 이제 구제불능 상태로 점점 더 들어가면서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이러한 이 시험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죄 그 후손들 첫 사람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죄성을 받고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인데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삶,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질적으로 참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구원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담 이래로 만약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해서 또 죄의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9절처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된 그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감히 아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하고 우리 인생 중에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렴풋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계속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만큼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내 가정에,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닥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15절에 보니까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빚 보증, 낯선 자에게 빚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참 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참 어려워지다 보면은 그 빚 보증을 선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빚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권고들을 무시할 때 우리가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2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아무리 순한 개라도 귀 잡고 자꾸 이렇게 땡겨보세요. 그러면 개가 화가 나가지고 확 물겠죠? 예. 마치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그렇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혀 이제 사랑이 없이 행하라든가 아니면 전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또 우리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할수 있는 분량이 있고 할수 없는 분량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 다툼에 우리가 무작정 뛰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잠언 10장 19절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말이 많게 되면은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들로 인해서 자기가 올무에 걸리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대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게으르다면 게을러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몇몇 가지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침을 다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그럴 때그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고 그렇게 해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우리가 당연히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3장 11,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아 주의 징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계의 의미는 징계라는 것이 징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벌은 그야말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만을 치르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잡기 위한 것.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아우, 여긴 또 채찍질이라는 말까지 표현했습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아들마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것이 징벌, 단순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행위이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뭔가 크게 범죄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넘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한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한다고 그랬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 왕국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그분의 그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할때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기를 저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느긋하게 이렇게 살 때는 사실 주위에서 그 일들이 그렇게 막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 각오를 하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하려고 하면 뭔가 주위에서 막 일이 터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뭡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살려고 할때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연단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해봐야 할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가? 혹시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눈을 딴 데로 돌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천사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과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승진할 때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런 보장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인가? 우리의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장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몸이 불구가 되었을 때,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실수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조르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은 참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에나 불행할 때에나, 우리의 온 가족이 건강할 때에나 건강을 잃었을 때에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조금 더 오래 남겨두셨을 때에나, 또는 조금 일찍 데려가셨을 때에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19편 본문 중에서 아까 1절을 읽었는데 7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어떠시다고 지금 말씀하냐면,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의하신 가운데, 주께서 불성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히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신 건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를 파멸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멸시키는가?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가?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의인의 이제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는 종기가 나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욥의 아내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욥의 아내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욥의 아내의 경우에는 고난이 지금 이 사람을 파멸시킨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2장 10절에 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실 때 우리가 한것 없어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멘하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장 20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두 사람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겠죠. 그래서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했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7일째 됐을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대단한 고통이지요.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기 이제 사무엘기 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19절서부터인데요.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가 요구하며 그들이 그 앞에 빵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음으로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왕께서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왕께서 일어나서 빵을 드시니 도대체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니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리오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7일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결국은 데려가셨구나 하고서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 자체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것이 사실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나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실 때 오는 그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에 대한 그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신실하신가 맞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중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다면 파멸시키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대표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엄청난 복을 다 주고 시험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대표로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다 줘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이 사람이 솔로몬이 그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이랬다면 인간 전체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럼 인간 전체가 지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이제 나태해지면서 말년에 그 자기가 맞아들인 그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건다 해본 사람으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안락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그렇죠. 배부르게 되면 주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100평 아파트가 지금 천국이고,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명품 백들과 이 모든 누리는 이 벤츠 자동차와 이 생활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말 한마디면 법적인 것이나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엄청난 핍박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이 복음은 산불 번지듯이 그렇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제 작전을 바꾸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태양신 숭배자였던 이 대음모자,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개신교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를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콘스탄틴.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양신 숭배자이고 거듭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장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로 변질이 되고 또 종교는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교 문화가 복음과 뒤섞이고 복음은 더 이상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콘스탄틴 이래로 지금 소위 개신교 사회, 로마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신교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게 될때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때그 고난을 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고난을 피해서 달아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안에서, 불타는 용광로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타협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고 절했을 때, 신상에 절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참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군수두기는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이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러한 고난당하는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과 또 우리도 앞으로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기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가 번영할 때, 안락할 때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이유가 혹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거나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럼 빨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빨리 버리면 되는 것이고. 고집부리지 말고 얼른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버틸수록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우리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큰 문제가 닥치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먼저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려고 하고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고난 당하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성경의 명령대로 기뻐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 4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에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 말씀을 고난당하고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아, 여기도 또 기뻐하라 그럽니다. 죽겠죠? 기뻐하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아, 죽겠네요. 행복한 자라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받는 고난 그건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에 닥치는 고난이 있으면 그때에는 그렇게 당하는 그 고난은 행복한 거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충분한 효력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 중에 67절 한 절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71절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목양자로서 또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뵐 때 참 제 능력이 없음을 참 한탄하게 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참 옆에서 성경이 이러한 고난당하는 것이 예약되어 있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아니 사람 놀립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 제쳐두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꾸러져서 넘어질 때까지, 완전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한없는 은혜와 그 영광,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다. 한 발짝만 더 나가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제게는 지금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 제 삶에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엄청난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나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